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의 전략을 분쇄하자. 이 마귀의 전략을 분쇄하자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까지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아시아의 제일 부촌인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았을까 하면서 이유도 모른 채 드로아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저 유럽으로 가라는 말로 알고 그래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니아의 네아폴리라는 땅에 이르는데 딱 이틀밖에 걸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거리는 156마일 약 250km의 거리였는데 성령님이 순탄한 순풍을 불게 하셨어요. 원래 그 길을 역풍으로 오면은 5일 걸립니다. 5일에 걸려서 건너갈 길을 성령의 뜻에 순종하니까 단 이틀 만에 드디어 빌립보 이 그 네아폴리로 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10마일 정도 내륙으로 더 들어가니까 빌립보라는 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 네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 네 부분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브루투스를 처부시고 빌립보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식민지를 만들면 완전히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모든 그 제도가 거기에 있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 주변의 식민지가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 그 식민지 지역이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한 것인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 빌립보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긴다면 이제 당시에 로마 이 바울은 잘 깨닫지 못했었지만 그 로마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거든요.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아시아의 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다. 그러니 건너와라. 그렇게 해서 드로아까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드로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그 위대한 비전과 바울의 조그마한 비전, 거기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비전을 막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드디어 빌립보 여행에 동참하게,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의 저녁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 전날부터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내일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겠다. 어디 가서 이렇게 가족끼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이 디모데와 누가도 실라도 그 전날 밤 예배 드릴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가든지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도록 그들의 납비들의 전통에 의해서 계율로 만들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은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는 이방의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강가에 있었어요.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때로는 지붕도 없이 그냥 그 바람만 막는 그곳에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이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으므로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는데 바로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 울은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기도처는 대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강변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을 섬기는 몇 명의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몇 명의 여자들이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가까이 가서 그 기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몇 명의 소수의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은혜로운 백성의 시대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수의 여인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미참하죠. 큰 그 빌딩도 없고 그 강가에 뭐 초라하게 지붕도 없는 그냥 그 벽만 둘른 지푸라기로 둘른 그와 같은 기도처에 여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자분 가운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을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소수의 무리 정말 미약해 보였지만 거기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누디아의 이름은 누디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디아 지역 이름을 따라서 누디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 당시의 자색 옷은 부자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최고의 부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부의 상징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 비즈니스 우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상당히 부가 있고 상당히 성공한 여성 CEO였어요. 그 미참해 보이는 무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미사 여귀를 사용하고 화려한 말을 하고 지식적인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웅변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뭐 산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평화장로교회 성도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도 누디아와 같은 여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디아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이나 아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마 그 남편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싱글 레이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인들과 아들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오시오 하고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그리고 그 바울의 일원들을 초청했습니다. 강권하여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성공한 여성 CEO를 만나겠어요. 그래야 이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디아는 큰 집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찬송하게 되었고, 또 누디아에게는 섬김에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정성껏 그 선교사 일행과 새로 탄생하는 교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방의 지역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누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누디아의 집에 그 빌립보 처음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전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의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누디아의 집에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바울에게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 누디아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럽을 선교하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누디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누디아처럼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 이방 세계의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 처음 세워진 누디아 집에 세워진 이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 얘기를, 빌립보 교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 누디아가 마음을 연 날입니다. 그리고 누디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도다. 어떻게 참여했겠습니까? 첫째로 기도로 열심히 동참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로 계속 바울의 일행들을 서포트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의 일에 동참하고 나를 도와준 교인은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도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두 분씩이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도왔도다. 이 빌립보 교회, 잊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막았고, 바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침내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예비하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화장로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주님의 일에 즐겁게 누디아처럼 열어주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디아 여성교회가 앞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 초라한 기도처에서 몇 명의 여성들을 놓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디아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잘 성장시키던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것은 한 여종,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작은 것들이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부리는 여러 주인들이 그 여종을 끌고 다니면서 시장바닥에 다 앉혀놓고 이 점치는 귀신에게 여러분의 인성을 물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에게 물어보면 신기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기도처로 지나가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빨간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그리스도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동맹 작전이에요. 동맹. 믿는 자들과 연합해요. 가족 같은 무리인 것처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처음에 진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귀도 같은 통속인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묘하게 막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이단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 점치는 귀신이 말한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근데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방 세계에 만연했던 우상들에게 쓰여지는 지극히 높은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이방 신의 하나로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쓴 구원의 요점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지닌 것, 이게 구원인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울과 그 일당들이 막 받아들이면서 포옹하면서 너는 훌륭한 주의 종이다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장 바닥의 사람들이 저 점치는 여종이나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레벨이구나.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어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찬양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연약하다고 어떤 사람이 그 이단 사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칭찬하면서 그 사탕발림의 말에 내가 쏙 빠져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이 방향을 진리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와 같은 귀신의 말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 진리의 약간의 진리를 담은 말을 들을 때 바울은 그래 맞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심히 괴로워하였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과 귀신의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부딪힘이 있습니다. 한쪽은 강한 자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악한 영이 계속 말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할 때 악한 영이 꼼짝 못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 미사 요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뭐 어떤 다른 행위도 필요했습니다. 예배 행위도 필요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악한 무리들,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영어로 한번 써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잉글리시 스피킹하는 우리 2세들을 만날 때 우리 2세들이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자기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im or he 뭐 her 그에게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았는가? 그녀는 첫 번째로 성경에 금지된 것을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여기 점쟁이가 점치는 여종이에요. 길흉을 말하는 게 점치는 여종이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를 똘똘 뭉칩시다. 악한 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부터 막 그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마술이나 뭐 이방 종교나 거짓 종교나 점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돈 버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술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이 돈을 이만큼 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오 하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마술 같은 걸로 돈 버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마술사 엘르마가 서기오 바오로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탐하며 물질을 탐하면서 마술을 부리면서 그 붙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내 눈이 멀지어다 하니까 이 마술사 엘르마가 눈이 멀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점치는 여종은 성경이 금하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귀의 동맹 전략은 부서졌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음에 어떤 전략을 씁니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핍박과 공격과 그 다음에 그 힘들게 하는 그 육체적인 그 체벌을 가하는 이와 같은 공격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의 전략을 쓰면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자기들의 그 이익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치는 여자가 귀신이 나가서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 얻는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것인데 그 사실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돈벌이에 대해서는 다 감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강조합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시티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이탈리아와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사회에 유대인들이 왔다. 유대인과 로마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 사탄의 세력이 이 사도 바울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과 유대인을 대비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의 돈 버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것은 딱 감추고 우리들이 받지 못할 풍속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하나의 요소를 가미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빌립보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평화가 잘 유지되는 아름다운 사회였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사회를 막 분욕해하고 막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오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다니고 그리고 상관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이 누군데 그리고 예수교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평화로운 사이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관들에게 일제히 일어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 저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하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매우 쳐라. 매로 많이 쳐라. 그래서 매로 많이 친 후에 한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까지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썼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돈벌이의 수단이 끊어진 것은 다 감추고 그 대신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사회를 소욕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다 거짓말의 요소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흥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관들을 자극해서 얻어낸 결론이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단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당들은 잡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시민들에게는 매로 때려서는 안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맞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파악도 안 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매우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우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은 완전히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은 완전히 빌보 감옥의 깊은 곳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커다란 오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곳, 고난받는 곳,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간과했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쇠사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최고의 깊은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이 2중 3중으로 지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오호라 노래 부를 때 그때 바울과 그 실라와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한밤중은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밤입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 노마를 정복하고 노마로부터 전 세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주수들이 듣더라. 그날 밤 사탄은 밤새도록 이 바울의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옥문이 다 열려지게 하고 그 밤에 바울을 지키던 간수장이조차도 그 놀라운 복음에 그 바울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책을 써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기름감에 튀겨졌습니다. 그는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밧모섬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어디로 나갈 수가 없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아름다운 천국을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저 산에 가가지고 이 그 푸른 하늘에 그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그 푸른 초목 위에 태양이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회색빛 하늘로 새들은 날아서 갑니다. 민둥산과 푸른 관목들이 우거진 산에도 저녁 햇빛이 따사롭습니다. 너른 창공에 서늘한 바람은 불고 먼 산 아래에 차들은 줄지어 달리고 마음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흘러갑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막힘이 없습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노래하였듯이 밧모섬의 유배지에서 천국을 꿈꾸었듯이 이 밤도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오 주님, 부활의 소망과 주님 주실 황금빛 도성의 비전과 성령으로 채워질 환희의 밤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갇혀진 곳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감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 그때가 찬송할 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세계로 통하는 로마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교도부를 그 집에 확보하였습니다. 연약한 한 여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여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확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동맹 작전을 물리쳐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연약해서 어떤 외부의 사람이 오면 막 환영하고 그의 말을 듣고 맞춰주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순간으로 알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저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 황금빛 찬란한 생명수 흐르는 아름다운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고난받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백 집사님의 아들처럼 얼마나 기도,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쯤입니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 응답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따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백선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